그 에듀케이션 센터에 가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꼬박꼬박 가서 다 배웠습니다. 배운 대로 해주지는 않았지만은 거기 참 많이 배웠습니다. 책도 많이 보고 예, 그 배웁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나오는 것이 성경에 있는 것은 여인이 아기를 출산하면 아들일 경우에는 7일이 부정하고 딸일 경우에는 14일이 부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어떤 사람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물도 만지지 못하고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아주 철저히 혼자입니다. 남편이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화목 제물을 가지고 와서 같이 먹을 수도 없고 소제물을 가지고 와서 같이 먹을 수도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철저히 혼자입니다. 이 부정하다는 것이 더럽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정하다는 것이 죄를 지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저 의식적으로 제사에 나갈 수 없고 그 기간 동안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소에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산한 여인이 왜 일주일 또는 이주일 부정하냐? 뭐 때문에 부정하냐? 그것은 이 출산에 따른 출혈 때문이었습니다. 피는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피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피가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 피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피가 생명.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피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가 안에 있어야 생명이지, 이 피가 바깥으로 나오면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바깥으로 나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죽음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태어나게 했는데, 그 출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분간 못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참 역설적인 게 있습니다. 이게 참 역설인데, 출산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에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 축복을 받을 때는, 예, 이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따라오는 부정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완전한데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이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 이게 조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33일 또는 66일의 정화 기간입니다. 정결 기간. 그렇게 하면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면서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출산한 여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똑같이 해당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을 주셨어요. 네.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전부 우리 것이 되지 않습니까? 전부 우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 것이고 예수님의 승천도 우리 것이고 예수님 보좌 위에 다스리심도 전부 우리 것입니다. 귀한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완전한데 복을 받는 우리가 사실은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부정한 것이에요. 그죠? 죄로 말미암아 부정한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부정한 상태에 있고는 복이 복으로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상태에 있을 때는, 죄의 상태에 있을 때는 예수님이 귀하지 않아요. 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최고의 생명,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사람이 자신의 부정으로 인해서 이 복을 알아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화기관을 주셨는데 그것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화라는 것이죠. 성화.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배워가면서 예수님까지 자라가는 성화기관을 우리 일생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예수님이 복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게 누려지는 것입니다. 아, 참 귀한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구나. 우리 영죽을 인생이었는데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게 성화 과정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닮아가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배워서 자라가는 동안 예수님이 이제 그 귀한 분이 귀하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분량까지 이룰 수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서 풍성하게 누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이 아들을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아들을 태어난 지 8일째에 이제 할례를 행하는데 7일 동안 부정하니까 그 안에는 못합니다. 그래서 7일 부정이 끝나는 다음 날 8일째에 할례를 행합니다.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이방 백성들에게도 다 있었던 것입니다. 다 있었습니다. 애굽에도 있었고 이 아수르에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이방 백성들이 할례를 행할 때는 이 청소년 때 합니다. 성인의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성인의식으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난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의식이 아닌 것입니다. 네. 아기가 난지 8일 되었을 때 피를 흘리면서 포피를 베어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은약의 표시로 주신 것입니다. 이 아기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아기의 하나님이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딱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은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아기들에게 이 아기는 내 것이고 나는 이 아기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은약을 딱 맺으셨어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게 변치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약입니다. 여러분 난 지 8일 된 아기가 뭘 알겠습니까? 부모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 아기에게 믿음이 있을까요? 난 지 8일 된 아기가 인식하는 것이 없는데 믿음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믿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가정에 태어난 아기를 하나님께서 내 소유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은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받으려면요 적어도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고 자기 죄를 깨닫고 죄 사함을 받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난 지 8일 된 아기가 뭐 하나님을 알아서 세례를 주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유아 세례를 줄 때 그 아기가 자기 죄를 고백해서 주는 것이겠습니까? 아기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가정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믿기에 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소유네. 그러니까 개인의 신앙 고백 이전에 하나님의 신실한 은약과 주권이 앞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은 아기가 산모의 태중에서 유산되었습니다. 또는 태어났는데 너무 아름답게 태어났는데 아니 허약해서 태어난 지 몇 달이 못 되어서 아름다운 아기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아기는 천국 간 거예요? 지옥 간 거예요? 그 아기가 예수님 믿은 것도 아니고 믿는다고 고백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믿음도 없고 예수님도 모르는데 지옥 간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약으로 이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소유로 인치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믿는 가정의 자녀는 어렸을 때 죽었을지라도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그 표시를 준 것입니다. 아기는 내 것이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이 아이는 내 것이고 나는 이 아이의 하나님이다. 이게 성도의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결혼이나 가나안의 부부 생활이나 가나안의 출산하고는 너무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정말 자기 마음대로 된것 중에 하나가 이 성입니다. 성.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선물인 걸 다 잊어먹고 내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게 가장 만연된 것이 성입니다. 내가 남자인 것도 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면 여자로 바꿀 수가 있고, 여자로 하다가 마음에 안 드는 다시 남자로 와가지고, 요새는 나는 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플루이드.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이리 흘러갈 수도 있고 저리 흘러갈 수도 있고 모른다는 게 이게 혼란입니다. 혼란. 이게 어두워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결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와 하나님의 복과 권세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출산한 여인이 이제 정결 의식을 하게 됩니다. 아들을 낳은 사람은 40일이 지난 다음에 또 딸을 낳은 사람은 80일이 지난 다음에 아기를 출산한 여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결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왜 아들은 40일이고 왜 딸은 80일이냐? 참 성경도 좀 딸을 좀 좀 차별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많이 그래 생각했습니다. 많이. 그래서 남자 성경 학자들이 막 설명을 많이 해석을 많이 했는데 마음에 딱 드는 그런 해석이 없습니다. 해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천국 가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 왜 그때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쨌든 아들은 40일이 지나고 나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80일이 딸을 낳은 다음에 80일 낳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는데 6절 7절에 보면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니라.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배웠습니다. 거기는 전부 여러분 누가 제사하러 갑니까? 다 남자들입니다. 남자들. 제사는 남자들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출산 정결 제사는 철저히 여인 중심이고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가 이 정결 의식입니다. 아기를 낳은 엄마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아기를 낳은 엄마를 하나님께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 아기를 낳은 엄마를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참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기 낳은 여인을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그냥 출산하고 수고했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는 참 수고했다 산후조리하고 끝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깨끗하게 진 다음에 40일을 기다리고 80일을 기다려서 다 정상적으로 몸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를 축복하십니다. 번제를 위해서 1년 된 암양을 가지고 가고 속죄제를 위해서 비둘기를 가지고 나갑니다. 번제는 전부 다 태우는 것이죠. 번제를 위해서 1년 된 암양을 가지고 나가는데 하나님 이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가 잘해서 자기 신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이 새 생명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셨는데 이 새 아기와 함께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이제부터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이게 번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서요, 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주고받을 때 이게 건강한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이 아기와 함께 더불어 잘 살겠습니다, 이 하나님과 왔다 갔다 하는 이 인격적인 교제,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립니다. 아기를 낳은 것이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속죄제를 드리느냐, 여러분 여기 우리가 성경을 참 자세히 봐야 되는데 6절 7절에 보면요, 속죄제를 받고서 제사장이 죄를 사해줬다 그러지 않고 정결하게 되었다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제는요, 무슨 이 여인이 죄를 지어서 속죄제를 드린 게 아니고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명제,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죄인인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죄인인 것입니다. 어려운 말로 원죄라고 합니다. 사람은 나면서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아기를 태어났을 때 여인이 속죄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 비둘기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근원적인 죄를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미 받으신 것을 그렇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가난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성도 남자도 여자도 다 자기 것이라 믿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세상하고 비교할 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기를 낳은 어머니를 부르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번제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속죄제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요, 암양이 없을 수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너무 가난해서 암양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외조항을 만들어주십니다. 암양이 없으면 비둘기를 가져와도 괜찮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암양에 여유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양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가난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비둘기도 괜찮다. 비둘기 두 마리 가져와서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속죄제로 바칠 수 있다. 비둘기는요, 집에서 그냥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외 규정의 혜택을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가난했습니다. 암양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외 규정을 주셨는데 그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수님의 부모는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해주십니다. 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가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모자라지 않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라가면서 지혜와 몸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권세로 가득 차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나누어 주실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에 결혼을 축복하셨고 출산을 축복하셨고 출산한 어머니를 축복하셨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오는 어머니들 또 믿음으로 나아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